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최근 형법을 개정하면서 자본주의적 문화나 체제 비판적인 외부 정보를 접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2015년 개정 형법을 보면 퇴폐적인 문화를 반입 또는 유포하거나 불법 보관하거나 퇴폐적인 행위를 할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2년 형법의 최고 형량 5년에서 처벌을 2배로 강화한 겁니다. 또한 적들의 방송을 들었거나 적지물을 수집, 보관, 유포한 죄도 노동교화형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불법적인 국제통신을 한 자는 1년 이하 노동단련형 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외부에서 송출되는 방송이나 한류를 비롯한 외부 정보가 북한 당국이 주민들 사이에 유입돼서 체제 결속력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이 오늘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내일부터 11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2018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아시안컵 최종 예선에 참가하는 한국 대표팀은 인천공항을 통해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하루 묵은 뒤에 내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북한은 우즈베키스탄, 홍콩, 인도 등과 함께 B조에 평선됐습니다. 평양에서 남북한 축구가 맞대결을 벌이는 것은 지난 1990년 10월 남북통일축구대회 1차전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강원도 강릉에서 개막한 2017 국제 아이스하키연맹 세계여자선수권 디비전 2 그룹 A 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 고위 관계자가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오늘 북한 고위 관계자와 짧은 대화를 했다고 밝히고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자 그 관계자는 평창에 오겠다고 했다고 한국 언론에 밝혔습니다. 최 지사는 또한 북한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 출전한 것만 봐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선수 20명과 임원 10명 등 총 30명 규모의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팀은 어제 베이징을 경유해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북한이 호주와 첫 경기를 펼친 강릉 포남동 올림픽파크 내 강릉하키센터에서는 관중석 한편을 채운 남북 공동응원단 270여 명이 흰색 바탕에 푸른색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한반도 깃발을 흔들면서 북한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호주에 1대2로 패했습니다. 반유대주의와 스탈린 독재에 반발하는 등 반체제 작가로 이름을 날렸던 옛 소련의 유명 시인 예브게니 예프투셴코가 어제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84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털사 시내 힐크레스트 메디컬 센터 측은 최근 심장 발작으로 후송된 예프투셴코의 사망을 이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가족들은 예프투셴코가 암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비서가 밝혔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도 그의 시인은 수백만 명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이라면서 애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고인은 생전 유언에 따라서 닥터 지바고를 쓴 옛 소련 작가 보리스 파스페르나크의 묘소가 있는 모스크바 서쪽 외곽의 작가 마을 페레델키노에 묻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미 콜롬비아에서 갑작스러운 폭우에 이은 산사태로 지금까지 250명 이상이 사망하고 22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부상자는 4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어제 재난 지역을 방문해서 열흘 동안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경제가 보인다.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오는 4월 6일 미중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각종 제안과 구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중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오는 4월 6일과 7일 이틀간 미국 남부 플로리다 주에서 정상회담을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회담인데 미중 두 정상이 여기에서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할지 얼마나 논의할지 뭘 논의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 핵 문제 이번에 핵심 의제 중에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미국 정부 관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 핵 문제가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북한 핵 문제 이것은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적어도 이전에 그 전략적 인내 정책을 취했던 오바마 행정부에서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그리고 또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 무엇보다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 개발과 관련해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고 네. 또 관련 시험 발사들을 몇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는 좀 더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미중 정상들 이 세계 초 두 강대국의 정상이 이번에 처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또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여러 현안이 있는 가운데 안보 문제에서는 일단 북한 핵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북한 핵 문제에 말하자면 거대한 분수령이 이번 정상회담이 아닌가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큰 위협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해법을 둘러싸고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대북 압박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중국은 대화를 강조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미중 정상이 이런 해법에 대해서 어떤 절충 같은 것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 또 탄도미사일 개발을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적극히 해결해 할 것이냐 하는 해법을 둘러싸고는 미국과 중국 간의 커다란 시각차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것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 같은 국제적 규범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 또 압박을 통해서 압력을 가해서 핵과 미사일을 포기시켜야 한다 이런 쪽에 그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악화 갈등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그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을 버리고 비핵화와 미북 대화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 하는 것이 그 중국의 입장인데요. 이런 미북 간의 입장은 지난 18일 그 베이징에서 열렸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중국의 왕이 부장과의 그 미중 회담에서도 그대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미중 외무장관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 노력한다 이런 하나의 그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공동의 해법은 마련하지 못했는데요. 따라서 오는 4월 6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과연 플로리다에서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모종의 합의를 또는 절충을 이룰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현재 그 미국과 중국은 정상 모두가 이번 그 미중 정상회담에 그 정치적으로 걸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또 실패할 경우에는 또 득보다는 실이 많은 상황인데요. 따라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완전한 합의, 절충 이런 것은 어렵더라도 기존에 합의한 대북 제재 이행을 좀 더 확실히 하고 차이보다는 북한 핵 문제 그 해결을 위한 한 목소리를 내는 데 주력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혹 참고가 될까 봐 말씀드리는데 이 플로리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남부에 있는 곳이고요. 아주 날씨가 따뜻한 곳입니다. 그래서 휴양지들이 많이 있고요. 겨울에도 남쪽엔 눈이 오지 않는 그런 곳이죠. 자, 미국의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가 거듭해서 북핵 저지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역할 강조한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이번에 이 유엔 주재 대사가 어떤 때에 누구를 상대로 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나온 말이 좀 과거와 다른 것이 있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헤일리 대사가 미국의 AP통신 그리고 AFP, 로이터 등등 해서 통신사 네 곳만 별도로 불러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이 다음 주에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름대로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헤일리 대사는 사실 외교관 출신이 아니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를 지낸 정치인 출신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외교관들의 입에서는 좀 나오기 쉽지 않은 그런 직설적인 언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헤일리 대사는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물론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미국 정부 관리들의 입에서는 계속 나왔던 것이고
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헤일리 대사의 발언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헤일리 대사는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미국은 북한을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역할은 사실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미국이 뭔가 역할을 한다고 해도 북한이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중국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발언까지 합니다. 이 중국이 석탄만 예를 들더라도 북한의 석탄 수입을 금지한다고 해놓고 다른 길로 그것을 유입을 허용하는 이런
네.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동안에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다른 루트를 통해서 비공식으로 북한과 중국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을 아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서
네.
북한이 직접적으로 그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중국이 작용을 해야 된다. 행동에 나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좀 이례적인 발언이라고 보이는데 외신들은 그동안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이 도발을 하면 제재를 하고 그러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네.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황 변화를 전혀 불러오지 못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말하자면 국제사회의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좌절감을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헤일리 대사는 그러면서 중국이 진짜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면 그걸 입증해서 보여달라
네.
이런 얘기를 아주 직설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prove it, 입증해 보여라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중요 의제로 다뤄진다고 하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된 문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볼 수 있죠.
예,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 체계, 즉 사드는 그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 미국과 한국이 배치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이어서 그 올해 초에 한국의 오산기지에 그 사드 배치를 위한 1차 장비 관련 그 장비가 도착을 한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은 지난해 탄도미사일을 무려 24발이나 발사를 해서요. 미국과 한국은 이를 막기 위해서 경상북도 성주에 그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건데요. 중국은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상당히 그 한국을 겨냥해서 각종 보복 조치, 관광객 중단이라든가 그런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중국은 이번 정상에 대해서 그 사드 문제를 제기할 공산이 있고요. 다만 중국이 어느 정도 각도에서 어느 정도 강도로 이 문제를 제기할지가 좀 의문이 되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기본 입장은 사드가 기본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겨냥한 방어용 무기다 이런 입장인데요. 아마 이번 회담에서도 이런 입장을 아마 다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중국이 역시 그 사드 문제를 어느 정도 강도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목해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달에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담 와중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혹 정상회담 중에 발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 가능성을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아, 물론 북한이 그 기간 중에 핵실험이든 탄도미사일이든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은 그야말로 가정의 문제고.
네네.
또 북한은 사실 정치적으로는 언제든 그런 시험 발사든 핵실험이든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전문가들이 일제히 그런 분석들을 하죠. 미국이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쪽으로 대북 정책의 방향을 잡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북 정책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변수의 하나는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북한이 이런 핵심적으로 중요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런 대형 도발 사건을 터뜨린다면 설령 대화와 협상이라고 하는 방향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은 사실 시행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북한이 두 미국과 중국의 정상으로 하여금 강경책을 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조치가 바로 이 핵실험 그리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네.
그 기간 중에 하는 것이란 말이죠.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 시점에 이런 시험 발사가 있을 가능성은 적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그 와중에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을 보면 북한은 역시 예측 불가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상황도 사실 배제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현재 미국과 중국은 북한 핵 문제 말고도 이 남중국해, 뭐 환율 이런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미중 정상이 이런 일련의 문제를 놓고 주고받기식 타협, 나라 간의 외교에는 뭐 이런 일이 종종 있는 거 아닙니까? 이쪽 건에서 하나는 양보하고 저 또 다른 쪽에서 뭐 받아내고 이런 것. 혹시 그래서 이 한반도 문제도 이런 그 타협할 가능성 같은 것이 있을까요?
뭐 가능성을 뭐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번이 트럼프 그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그 첫 번째 얼굴을 맞댄 그 대접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렇게까지 그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석탄 공급 대북 제재를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 뭐 이거는 양보해라 환율은 양보해라 이렇게까지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절충 타협 이런 것이 이루어질까는 좀 의문이 됩니다만은 다만 기본 정신은 아마 그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유엔 안보리 논의 과정을 통해서 대북 제재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요. 합의하기 쉬운 부분이 있고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합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입니다. 현재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다 뭐 의견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 실질적인 지렛대는 중국이 다 쥐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온 그 석탄, 광물이라든가 석유, 식량, 비료, 뭐 생필품 이런 것이 전부 다 북한의 거의 모든 그 교역 관계는 그 중국과 그 90% 이상 되기 때문에요. 지렛대는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최근 그 하나의 그 재밌는 그 현상을 보면은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즉 2차 제재라는 하나의 다른 지렛대 또는 무기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북한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원한 혐의로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차 제재인데요. 최근에 그 미 국무부가 중국의 기업과 개인 9곳을 추가 제재했고요. 지난번에도 북한의 그 핵개발과 관련된 혐의로 홍샹그룹을 제재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좀 아픈 그런 대목일 겁니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이 이런 문제를 놓고 일종의 타협, 절충 이런 것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앞으로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4월 6, 7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한반도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미국과 중국 간에는 이 한반도 문제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얘기 뭐 논의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인지 좀 큼직큼직한 것들을 누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앞서서 제가 북한 핵 문제, 그 사드 문제까지 포함하는 한반도 문제가 되겠죠.
네.
아, 이것이 핵심 의제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 전임 행정부를 보면 북한 핵 문제보다 중국과 관련해서 더 많은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는 여러 현안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또 사실 이번에도 얼마만큼 우선순위가 주어져서 논의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간에는 크게 보면 안보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문제 이렇게 두 가지 현안들이 상당히 산적해 있는데요. 이 어느 것 하나 난제가 아닌 게 없습니다.
네.
보면은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움직임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이버 안보 문제가 있고요. 또 경제와 관련해서는 교역 불균형.
네.
지금 미국이 한 해에 5천억 달러 정도의 무역 적자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3천억 달러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교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문제에 상당한 그런 무게를 두고 있고요. 또 특히나 위안화 평가 절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국의 인프라 투자 문제 이런 것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1조 달러를 투입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굉장히 관심이 큰 사안인데요. 그러니까 이 여러 현안들이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현안들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큰 틀에서 뭔가 상호 관심사를 절충해 나가면서 의견을 좁히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경제 문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여러 가지 예산 문제에 관련해서 무역 적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중국은 그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또 사드 문제라든지 북한 핵 문제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서로 관심사를 좀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의견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이제 새로 세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그러면 그동안에 검토해왔던 대북 정책이 어떤 윤곽이 나올 가능성도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지난 2월 한 중순부터 대북 정책을 재검토해왔는데요.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핵 문제 또 미사일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그 검토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이것이 뭐 완전히 발표는 아니더라도 이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그 관측이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번에 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그 한국, 일본, 중국을 순방을 하면서 윤곽이라면 그 일부를 좀 드러낸 적이 있는데요. 당시 틸러슨 국무장관은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방안 이런 것을 그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백악관은 내부적으로 뭔가 대북 정책 아마 검토를 거의 마쳤거나 아마 뭐 한 80-90% 이상 마쳤고요. 아마 이번 이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그 같은 대북 정책 재검토를 근거해서 새로운 정책의 근거에서 뭔가의 어떤 제의 어떤 그 논의를 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재검토가 진행 중인 동안에 워싱턴 조야에서는 여러 가지 추측도 나오고 분석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그중에 김정은 정권 교체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정권 교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오바마 행정부가 취했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략적 인내를 이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뭔가 다른 대북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나 문제는 이 틸러슨 장관이 언급한 내용들도 사실은 전략적 인내의 큰 틀에서 다를 게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지 않습니까?
네.
이 대북 정책은 큰 틀에서는 그야말로 압박과 제재 그리고 또 다른 한 방향이 대화와 협상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야말로 틸러슨 장관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은 압박을 강화하고 제재를 더 새롭게 가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도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네.
그저 한 가지 좀 다른 게 있다라면 군사 조치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것은 사실 오바마 행정부도 그것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그런 부분에서 그럼 전략적 인내랑 어떻게 다르냐?
네.
이럴 때 일부 전문가들은 자 그것을 정권 교체라고 하는 부분을 배제하지 말자라고 또 한 가지
네.
새로운 말하자면 정책 구상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 물론 이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전문가들의 발언이 군사적 행동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하자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네네.
중국 측과 긴밀히 협력을 하면서 중국도 말하자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권으로 북한의 현 정권을 교체하고 또 이 방안으로는 말하자면 북한의 외부의 정보를 유입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방안으로의 정권 교체라고 하면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도 이런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북한 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에서는 그 외부적으로 특별히 공언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오바마 행정부 때에도 그런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제한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네. 이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언제는 정권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구체적으로 또 강력한 그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한다 이런 얘기도 이제 꽤 나왔었는데 지금 그 얘기는 그러면 당분간 좀 들어간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전보다는 뭐 조금 주춤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완전히 없어진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말씀하셨듯이 그 백악관이 새로운 그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면서 언론 또 북한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그 대북 정책의 새로운 방안 구상 중에 하나를 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방안의 하나입니다. 아 그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미 때가 늦어버렸으니까 협상과 대화 이런 거 말고 아예 그냥 미국의 무슨 크루즈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그 영변의 무슨 핵시설 또 뭐 동창리 그 발사장 이런 것으로 아예 그냥 선제 타격 해버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의 주장이었는데요. 이 주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지금 별 그 지지를 못 받거나 좀 주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아 이것이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 이런 하나의 반론에 부딪혔기 때문인데요. 첫째로는 영변 핵시설 말고도 북한은 그 비밀리에 시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영변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 자체는 쉬울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 북한의 모든 핵시설을 없애버릴 수 있는 그게 아니고요. 또 하나는 그럴 경우에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새로운 어떤 그 동북아의 굉장한 혼란, 전쟁 이런 것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다만 선제 타격 얘기는 완전히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허용하는 방안, 뭐 한국에서도 그걸 주장하는 뭐 정치인도 있고요. 미국에서도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예, 이 부분은 사실 그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죠.
네.
이 북한이 계속해서 유엔 등 국제사회에 말하자면 얘기를 그 거부하면서 계속 핵 도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네.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 내 핵무장이 한국에서부터 사실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북한의 핵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네. 핵무장 주장이 나오는 것은 그 북한의 핵 폐기 주장의 논거 자체를 약화시키고 이걸로 인해서 다른 파급 효과들, 하지만 일본이라든지 대만도 핵무장의 주장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 당국이나 이런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쪽들이 대다수 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미치광이나 비이성적 인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기사를 게재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풀이를 해 주시죠.
네, 미국에서 그 최근 그 백악관에서 그 새로운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와중에서 여러 가지 기사, 여러 가지 언론의 주장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북한 김정은에 대한 미국인의 그 기존 인식이 잘못됐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그 기사를 실어서 그 눈길을 끌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지난 25일 미국의 그 일반인들은 그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을 일종의 그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그 미치광이 이렇게 비난하고 있고 이런 인식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 같은 견해가 위험한 오산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명문대학교죠. 그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존 박 그 소장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농담처럼 취급돼 있고 또 김정은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를 또 과소평가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서방의 눈으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미치광이고 이상하고 핵개발에 그 집착하는 사람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나름대로 어떤 이유와 그 합리적인 그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지금 미국과 중국 북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맘만 먹으면 당장 핵실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한국 정부도 보고 있는데요. 한국 통일부 대변인 말 잠깐 들어볼까요?
북한은 지도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사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이런 분석을 하고 있죠.
네.
그 38로스 분석은 북한에서 지금까지 이뤄진 5차례 핵실험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인력과 장비의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것이 38로스도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증거라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네. 뭔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일본에서들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하고 예의주시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일부 전문가들은 38로우스가 밝히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을 꼭 핵실험의 징후로 파악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분석들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북한은 그러나 미국이든 한국이든 군 당국들은 기술적인 준비는 언제든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적인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 크게 틀리는 얘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아무런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는데 핵실험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위성사진을 통해서 차량이나 인력의 움직임이 바로 핵실험의 징후다 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잘못 오도하는 상황을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 뭐 늘 예측 불허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시기를 또 그 어떤 정치적인 효과 뭐 이런 것도 고려하면서 나온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 4월 15일 이른바 태양절인데요. 혹시 이것과 연관돼서 실험을 할 그런 공산이 있을까요?
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을 많이 점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2006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5차례 그 핵실험을 실시했는데요. 그 핵실험 시기를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보면요. 대부분 북한의 어떤 그 자체적으로 중요한 그 정치적 일정하고 앞두고 또는 뒤로 그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그 1월과 9월 핵실험을 실시했는데요. 9월 9일 날 했습니다. 근데 바로 9월 9일은 북한의 그 노동당 창건일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것을 계기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한 것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런 뜻에서 한국의 전문가들은 4월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북한의 어떤 그 정치적 일정에 따라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두 가지 그 상황을 점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4월 15일은 북한의 이른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죠. 그래서 태양절이라고 해서 북한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그 명절이기 때문에요. 이날 그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다음 그 4월 11일은 최고인민회의 5차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날도 중요하고 또 북한 인민군의 그 창건일이 또 4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북한의 어떤 정치적 일정을 전후로 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 군당국이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한다면 과거와는 다를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고요. 네. 또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북한 측의 어떤 징후를 파악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5차례 핵실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은 이미 수소폭탄 실험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핵융합 실험도 했었던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 군 당국이 예측을 하자면 이 6차 핵실험은 폭발력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좀 더 엄청난 규모로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분석을 한다면 그렇다면 플루토늄과 우라늄 재료들을 융합해서 뭔가 최대한의 폭발력을 얻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바로 6차 핵실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핵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분석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플루토늄은 제한된 양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플루토늄 사용은 최소화하면서 맞으면 그 폭발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우라늄을 배합해서 핵융합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한다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할 때마다 그 의도가 뭐냐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또 핵실험을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대개 북한의 핵실험을 보는 시각은 두 가지입니다. 대내적 그러니까 내부적 요인이 있고 또 대외적 외부에 하는 요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로 대외적 요인부터 살펴보면요. 북한이 지금까지 5차례 그 핵실험을 실시했는데요. 만일 이번에 6차 또다시 그 실험을 한다면 국제사회가 인정하든 안 하든 북한은 이미 명실상부한 핵국가다. 이것을 아마 확인시켜주는 이것을 아마 그 공표하는 하나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4월 6일 날은 미국과 중국이 플로리다에서 두 정상이 미북 정상회담을 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는 뒤에서 함으로써 하나의 북한의 그 핵 보유는 기정사실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라 이런 하나의 압박을 하는 그런 요인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한 지 지금 딱 5년이 되는 날인데요. 경제 분야가 그렇게 꼭 썩 그 시동치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제재도 당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네.
다만 그렇기 때문에 5년이 되면은 뭔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가시적 성과는 역시 그 아버지도 못한 핵실험, 핵국가가 완전히 됐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완전히 개발했다. 이걸 내므로써 그 북한의 주민들한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적 업적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그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이 대북 석유 공급을 차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공급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또 어떤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사실 그 물론 한국 정부가 그 석유 공급을 원유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주요한 원유 공급원인데요.
네.
이 유엔 안보리나 이런 데서 제재 결의를 통해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금지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네,
것입니다.
네.
앞서도 말씀이 잠깐 있었지만 이 지금 현재 북한 핵과 관련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한 압박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가진 것이 거의 전적으로 중국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이런 중대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한국 그리고 그 주변국들이 중국에 말하자면 적극적인 조치를 압박하고 촉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원유는 사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그 효과가 곧바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물질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원유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도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중국이 북한으로 보내는 송유관을 통해서 원유를 매일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잠깐이라도 중단이 되면 북한 내 말하자면 산업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곧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여러 수단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그런 수단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중요 관심을 끌었던 그 뉴스 중에 하나가 이 북한과 말레이시아 관계입니다. 김정남 씨 시신을 말레이시아가 북한으로 인도하기로 한 얘기인데 앞으로 의미가 뭔지 말레이시아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저희가 또 뉴스 시간에 기회가 있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뉴스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비오에이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경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탈북자 김영수 씨,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기가 인터넷을 설치하기로 마음을 먹고 신청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가 이거는 이제는 서류는 다 끝난 거잖아요. 이제는 있을 네. 그러면 이 작성은 됐으니까
혹시라도 저희가 뭐 미비된 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 일주일 지나서 온다는 건가요?
네. 2, 3일 내로 특별히 안 되시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네, 괜찮. 근데 그 미리미리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네.
기사님한테 또 연락이 가실 거니까 국민한테
네.
집에 이거 있어야지 또 설치가 되시니까
네.
혹시라도 안 되는 날짜가 생기시면은 미리 네.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어요.
저희 매장 연락처 드릴 테니까.
네. 밑에 서명 이건 안 내도 되는 거죠? 제가
성함 써주셔야 돼요.
어디다 써놓으세요?
앞에다 그냥 위나 앞에다가 성함.
여기다가요? 네. 다 됐나요 이제는?
혹시 모르니까.
아니 다 됐는데? 다 됐죠?
다 됐어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 그 카드 번호 있잖아요.
네. 어느 카드 번호예요?
그 아까 롯데카드로 하실 거잖아요.
네네. 또 꺼내봐야 되는데. 롯데카드 카드 번호를 또 써야 된다고요?
혹시 모르니까 확인차 여기 잠깐 한 번만 유효기간이랑 좀 적어주시고.
예예예.
서류 작성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탈북자 김영수 씨. 뭔가 미처 물어보지 못한 게 있는지 조금 전에 다녀온 대리점에 전화를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유튜브를 했다 뭔 뉴스 본 건데요. 그러면 저 지금 오늘 그저 우리가 인터넷을 속도가 빠르게 한다는 게 지금 원래 인터넷에서 기가 인터넷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저 말씀하시기는 지금 비용이 더 추가 비용은 없는 거고 원래 저 4만 5천 기선에서 그대로 4만 5천 기선이라고 한 거잖아요.
요금은 더 네. 빠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네, 속도가 더 몇 배 빠르다, 500가 정도 빠르다고.
네, 기가 컴팩트라고 해서요.
네.
기가 인터넷보다 조금 기가의 절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저희도 이걸 컴팩트를 쓰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쓰시는 것보다 한 5배에서 네. 6배 정도는 더 빠르실 거예요.
네네. 네.
차이가
네.
써보시는 안 써보신 고객님들은
아 예
그 정도 속도가 필요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
써보시면은
아 그 그렇군요.
확 다르실 거란 말이에요.
글쎄요.
네. 기가까지는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 왜 그런 기가 같은 경우는 한 만 원도, 5천 원도 지금보다 올라가 버려요.
그 이자 그 뭐예요? 이자 그 올 이자 다른 게 또 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 그냥 순수한 기자 인터넷이 있고요.
네.
기자 콘텐츠라고 해서 제가 안내드린 게 기자 콘텐츠라는 인터넷인데.
네.
기자 인터넷은 말 그대로 진짜 기자 천 메가예요.
네, 메가. 예.
이제 기자 콘텐츠는 500메가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5천 원 정도가 더 비싸요. 그냥 기자 인터넷이니까.
아, 그럼 지금 우리 쓰는 건 이번에 콘텐츠 인터넷인가요?
그렇죠. 기자 콘텐츠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네.
요금은 크게 변동 없으시고.
어쨌든 뭐 지금보다 더 빨라진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드디어 기가 인터넷을 설치하는 날이 됐습니다. 탈북자 김영수 씨, 집으로 찾아온 설치 기사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무사히 설치를 마칠 수 있을까요?
저 설치를 하고 있는 게 인터넷, 지금 새로 하는 게 기가가 원래 것보다 어떻게 질이 좋나요?
속도가 더 빠르신 거죠.
아, 그러니까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는 100메가 정도인데,
네.
100메가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500메가입니다.
아, 그러니까 5배 정도 빠른 그렇죠. 거죠. 네.
아마 지금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빠른 축에 속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집에서 와이파이 써도 이제 기가로 이제 빨리 접속되겠네요, 그러면?
와이파이는 바꾸셔야 돼요, 기계를.
기계를 바꿔야 된다는 건 어떻게 바꿔요?
공유기를 기가 공유기로 바꾸셔야지 됩니다.
어느 공유기요?
저 밖에 있는
거. 아, 그 공유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 공유기 바꾸는 것도 여금 얼마나 발생하나요, 그러면?
기가 와이파이를 하시면 월 1,000원, 2,000원이에요.
아, 월 1,000원, 2,000원 괜찮네요. 그래도 그러면 바꿔줘, 지금 당장 바꿔줄 수 있나요, 그럼?
지금은
안 돼요. 그걸 신청해야 되겠네요.
신청하셔야죠.
그럼 다음 주에
좀... 저희가 장비를 지금 담당자가 네. 지금 교육을 네. 와가지고
그럼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다음 주에 네, 장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연락드릴게요.
네, 네, 네. 수고하십시오.
공유기를 미리 신청하지 않아서 결국 기가 인터넷 설치가 일주일 뒤로 미뤄졌는데요. 일주일 후 다시 설치 기사가 탈북자 김영수 씨 집을 찾았습니다.
그 기계를 여기다 놓는다고요?
네, 나중에 이사하시게 되면
네.
꼭 떼가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 그럼 이건 바꾸는 거예요, 가고?
네.
아, 그렇구나. 아, 떼가지 가서 그쪽에서 다시 또 그걸 설치하면 그대로 쓸 수 있나요?
네.
가서 어떤 또 전화 다시 드려야지, 지금. 아, 이사 갈 계획은 없어요, 지금. 이제.
혹시나 이사 가시죠.
네, 만약 간다면. 네. 네. 아, 근데 손들이 뭐 그렇게 많아요? 그 다 이다 하나씩 모여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콜센터마다 사용하고 계시죠.
아. 그럼 매 방마다 이제 저기다 접속하면 다 이제 인터넷 할 수 있다 그 소리죠?
네.
그러면 무선보다도 말이에요. 유선로 저 이 아랫방에서 쓰는 저 컴퓨터도 유선로 연결하면 더 속도 빠른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분증 좀 주시겠어요?
네. 그래 한 달에 그 얼마래요?
핸드폰까지 결합되시면 1,000원이고
네.
핸드폰 결합이 안 되시면 2,000원.
아, 그럼 전원밖에 안 된다 소리예요, 우리 핸드폰 결합됐으니까?
네, 네.
아, 그렇군요. 바로 그럼 여기다 설치할 수 있나요, 그러면?
네.
네.
기가 인터넷 설치를 모두 마쳤는데요. 탈북자 김영수 씨, 마음에 들었을까요?
오늘 설치 기사가 와서 다 설치까지 끝냈습니다. 예, 뭐 설치하는 것도 순간이 거기서 와서 한 20분도 안 걸리는데요. 예, 새로운 기계를 이제 가져옵니다. 예, 그걸 가지다가 설치해주고 그리고 이제 원래 쓰던 것은 예, 제거되고요. 그래서 결국 예,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도 속도가 빠릅니다. 예, 물론 이전에도 예, 인터넷이나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할 때나 또 스마트폰 쓸 때 보면 속도가 우리 대한민국은 좀 빨랐지만은 그보다 더 빠른 걸 예, 바랬었는데 예, 정말 한 달의 비용이 예, 천 원 정도만 더 들더라도 이렇게 속도가 빠른 인터넷을 쓰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예, 정보에 빨라야 되고 예, 변하는 흐름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설치까지 끝냈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더 빠른 인터넷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업무도 보고 각종 여러 가지 이제 예, 인터넷을 통한 일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참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니까 참 좋은 거고요. 예, 주변의 친구들한테도 좀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경제가 보인다였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2년 4월 2일 오늘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아르헨티나가 영국령인 포클랜드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아르헨티나와 영국 사이에 이른바 포클랜드 전쟁이 발발합니다. The message coming through the shortwave static from that Falklands radio station, Victor Papa 8 Lima Papa. 대서양 남단에 위치한 포클랜드 섬은 풍부한 지하 자원이 매장돼 있고 남극 대륙과 관련해 중요한 지점이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많은 나라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포클랜드 섬의 분쟁이 시작된 것은 18세기 중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남아메리카 전역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은 포클랜드에 살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곳을 스페인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이후 1816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이어 포클랜드 섬에 대한 소유권도 주장하게 됩니다. 이에 대항해 영국은 1833년 막강한 해군력을 앞세워 포클랜드에 살고 있던 아르헨티나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를 영국령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섬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82년 오늘 아르헨티나의 독재자인 레오폴도 갈티에리 대통령이 포클랜드 섬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포클랜드 전쟁은 이후 70여일간의 격전 끝에 영국의 승리로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2005년 4월 2일 오늘 로마 가톨릭 교회를 26년 6개월 동안 이끌어온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향년 84세의 일기로 선종했습니다.
Paul II, the leader of the Roman Catholic Church, has died. He was 84 years old. The pontiff died Saturday night in his apartment.
1920년 폴란드 바도비체에서 태어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본명은 카롤 요제프 보이티와였습니다. 20살도 되기 전에 가족을 모두 잃은 보이티와는 22살 때 신학교를 졸업한 뒤 1978년 10월 제264대 로마 가톨릭 교황에 즉위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출신이 아닌 성직자로는 455년 만에 선출된 교황이자 사상 최초의 동유럽 국가 출신 교황이었습니다. 재위 기간 동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대들 또한 행복하십시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는 일생을 세계 화해와 평화를 위해 몸바쳤던 교황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최근 형법을 개정하면서 자본주의적 문화나 체제 비판적인 외부 정보를 접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2015년 개정 형법을 보면 퇴폐적인 문화를 반입 또는 유포, 불법 보관하거나 퇴폐적인 행위를 할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2년 형법의 최고 형량 5년에서 처벌을 두 배로 강화한 겁니다. 적들의 방송을 들었거나 적지물을 수집, 보관, 유포한 죄도 노동교화형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불법적인 국제통신을 한 자는 1년 이하 노동단련형 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 사이에서 외부에서 송출되는 방송이나 한류를 비롯한 외부 정보가 유입돼 체제 결속력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개정형법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선대 수령의 유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오늘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내일부터 11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2018 아시아 축구 연맹 여자 아시안컵 최종 예선에 참가하는 한국 팀은 인천 공항을 통해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하루 묵은 뒤에 내일 평양 순환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홍콩, 인도 등과 B조에 편성됐습니다. 평양에서 남북한 축구가 맞대결을 벌이는 것은 지난 1990년 10월 남북통일축구 1차전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강원도 강릉에서 개막한 2017 국제 아이스하키연맹 세계여자선수권 디비전 2그룹 A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 고위 관계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오늘 북한 고위 관계자와 짧은 대화를 했다고 밝히고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자 그 관계자가 평창에 오겠다고 했다고 한국 언론에 밝혔습니다. 선수 20명과 임원 10명 등 총 30명 규모의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팀은 어제 베이징을 경유해서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북한이 호주와 첫 경기를 펼친 강릉 포남동 올림픽파크 내 강릉하키센터에서는 관중석 한편을 채운 남북 공동응원단 270여 명이 흰색 바탕에 푸른색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한반도 깃발을 흔들면서 북한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호주에 1-2로 패했습니다. 반유대주의와 스탈린 독재에 반발하는 등 반체제 작가로 이름을 날렸던 옛 소련의 유명 시인 예브게니 예프투셴코가 어제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84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털사 시내 힐크레스트 메디컬 센터 측은 최근 심장 발작으로 후송된 예프투셴코의 사망을 이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가족들은 예프투셴코가 암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비서가 밝혔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도 그의 시인은 수백만 명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이라면서 애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고인은 생전 유언에 따라서 닥터 지바고를 쓴 옛 소련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묘소가 있는 모스크바 서쪽 외곽의 작가 마을 페레델키노에 묻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미 콜롬비아에서 갑작스러운 폭우에 이은 산사태로 지금까지 250명 이상이 사망하고 22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부상자는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LTM4 등 현지 언론 최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1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어제 새벽 산사태가 발생해서 토사와 빗물이 남서부 국경지대의 푸투마요주 모코아를 덮쳤습니다. 한밤중 시간당 130mm로 폭우가 쏟아졌고 모코아 지역을 끼고 흐르는 강이 범람해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어제 재난 지역을 방문해서 열흘 동안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레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구름이 많아지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평양은 아침 최저 기온 3도, 낮 최고 기온 20도까지 오겠습니다. 이어의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